할렐루야. 우리 자신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이 말,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교회는 가만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어려운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어주며 기쁨이 되어주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생각하며 또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날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으며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치며 반겼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또 저희 교회에서는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한 곳에 모여서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다른 때에는 핑계가 많았죠. 바빠서 참석 못하고 너무 피곤해서 참석 못하고, 그런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stay home to save lives, 집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때는 못한다 해도 이번 2020년 이런 어려운 때라 할지라도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 걸으며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할지라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니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몇 주 전에 이 말씀으로 여러분께 설교를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엔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주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악한 길에서 떠나는 일입니다. 회개 없이는 회복이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사함이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기쁨도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 동안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 일곱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4세기 이집트 사막 수도사 에바 그리우스라는 사람이 생명의 샘으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악한 사상들을 여러 가지를 꼽았습니다. 그 후로 기독교는 내면을 병들게 하는 일곱 가지 죄, Seven Deadly Sins라는 이것들을 하나하나 꼬집으며 그것을 우리가 정면으로 맞서서 싸워 이기는 이런 지혜를 갖자는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 회개할 일들이 무엇인가?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식, 탐욕, 정욕, 일곱 가지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또 나의 삶이 회개운동이 일어나 다시 주의 백성이 치유를 받아 회복되어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구나 잘 아는 에덴 동산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타락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죽는다. Surely die. 그런데 3장 3절에 가서 이제 여자가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보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하시지도 않으셨는데 반드시 죽는다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아예 내가 복음을 만든 것입니다. 마음대로 해석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도 이단들이 쓰는 수법입니다. 자기의 유익한 대로 해석합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해석에 뱀이 기회다 했는지 맞장구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진리로 모르는 하와 그리고 아담,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는가? 그 다음에 하는 말은 너무나 황당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같은 능력을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지금까지 행복했는데, 지금까지 만족했는데,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면 너희가 하나님 없이도 만족하며 행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노릇할 수 있다는 이 유혹에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합니다. 이 죄의 동기가 무엇이었는가?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은 무엇인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교만이란 하나님 없어도 나 혼자 잘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는 이런 확신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교만이란 하나님 없어도 나 혼자 잘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재주로, 내 지혜로, 내 물질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확신입니다. 하나님을 필요하지 않는 삶, 이것은 교만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안 해줘도 내 문제, 내 삶, 내가 책임질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자기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만을 분석해 보면요, 너무 우습습니다. 너무나도 이 세상 말로 꼴불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한 선비가 나룻배를 타고 건너는데 갑자기 폭풍이 불어닥쳤습니다. 배가 심하게 흔들리자 겁에 질려 선비의 얼굴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공이 무서우냐고 묻자 선비는 그만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선비는 사공을 향해 허세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사공 총각, 당신 혹시 논어를 읽었소? 아니요, 들어보지도 못했는데요. 참 한심하군. 남자로 태어나서 논어를 모른다면 4분의 1은 주는 생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맹자는 읽었소? 라고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것도 처음 듣는 소린걸요. 허허, 큰일이군. 그렇다면 당신은 반은 죽은 목숨이요. 어떻소? 혹시 시경은 알고 있어? 아, 미안합니다. 그것도 처음 들었습니다. 이거 정말 큰일이군. 그렇다면 당신은 4분의 3 죽은 생명이요. 폭풍은 계속 불었고 배는 더욱 흔들렸습니다. 잠시 후 이번에는 사공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비님, 혹시 헤엄칠 줄 아십니까? 아니요. 난 공부하느라 헤엄 같은 건 배우지 않았소. 그러자 사공이, 그렇다면 당신은 완전히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말을 마치기 무섭게 사공은 강물에 뛰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배에는 물이 새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얼마나 우스운 것인가? 내가 잘났다, 내가 힘이 있다, 내가 능력이 있다 하는 이것들이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그 교만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잘나봤자 얼마나 잘났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에 쓰러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쌓아놓은 것들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이걸 막지 못하는 무력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왜 인간은 계속해서 교만해지려는 것일까요? 이 교만은요, 그냥 없다가 갑자기 나의 삶에 찾아오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의 씨가 우리 마음에 뿌려지면요, 이것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누군가가 물을 주고 가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라면 어떻게 되는가?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이런 일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 곳에서 갑질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갑질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만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잘남을 과시하며 그렇지 못한, 자기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들을 누르는 것입니다. 짓밟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 뿐 아니라 인간관계와 사회에서도 많은 것을 파괴하는 이런 일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내가 으뜸이라고 생각하는 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이런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교만이 생활 속에 나타나면 아주 유치한 인간이 됩니다. 교만이 지식적인 이런 면에서 드러나게 되면요, 퇴보하기 시작합니다. 교만이 물질에 나타나면 고립되기 시작하고, 교만은 친구와 가족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교만한 사람은 교만하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사라질까봐, 이것을 잃을까봐 아둥바둥 두려움에 떠는 아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뭐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자랑거리를 삼으려고 교만한 삶을 추구하며 이런 어리석은 삶을 계속 따르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자기 잘난 맛에 산다라고 합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산다는 세상 사람들,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맛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선 어떤 맛이 나야 되는가? 내 맛이 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맛이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맛을 내며 사는 사람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입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임마누엘 하나님,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시작도 겸손이었고 예수님의 삶도 겸손이었고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겸손이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도 겸손이었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겸손한 삶, 교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교만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불안해서 교만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하고 내가 내 자신을 내세우고 내가 내 자신을 칭찬해주고 높여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할까봐, 잊혀질까봐, 무시당할까봐 이 두려움에서 잘난 체 합니다. 학벌을 자랑하고 물질을 자랑하고 능력을 자랑하고 나의 영성까지도 자랑합니다. 그런 거 하면 교만함이 환경에서 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좀 잘하게 되면 이 박수갈채를 받습니다. 칭찬도 듣습니다. 그리고 인정도 받습니다. 약점을 보이게 되면 이렇게 박수갈채와 칭찬과 인정도 잃을까봐 두려워서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사울왕의 시작은 아주 겸손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에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나이까 하니. 사울의 시작은요, 겸손의 대명사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 너무나도 빈약한 존재이고 자기 배경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왕으로 세우십니다. 왕으로 잘 하다가 이제 점점 그에게 권력이 생기며 왕의 자리에서 그 환경이 그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다윗이 나타나 자신의 인기가 떨어진다는 이런 생각에 이 교만한 마음에 자기 자신을 세워주며 자기 자신의 잘남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갈 길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이 갈멜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기념비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약할 때, 없을 때, 힘들 때, 이런 때에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이 바뀌어 우리가 조금 나아지고 좋아지고 하게 되면 우리 자신을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선가 살며시 나의 마음에 이런 유혹이 생깁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목회지가 샌프란시스코였습니다. 그곳에서 주일학교 전도사로 제가 시작하였는데 영어 예배를 시작해야겠다 해서 시작은 세 명이서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인이 교회가 성장하여서 100명이 넘어가니 그 다음부터 이런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마음에 교만이 싹 트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교만이라 생각 안 했습니다. 당연히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니 은혜 받는 건 당연하지라는 이런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LA 영락교회 영어목회 청빙을 받고 나니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당연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 큰 교만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LA 나성 영락교회에서 이민교회 중에 EM으로서는 그래도 제일 크다는 이런 칭찬을 들으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도 내가 한 몫이 있지 라는 생각으로 다른 EM 목회자들 그렇게 숫자적으로 부응하지 못하는 이런 EM 목회자들을 좀 별스럽지 않게 바라보는 이런 모습이 있었음을 뒤돌아볼 때에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EM을 20년 하다가 첫 KM 목회지인 이제 텍사스 빈네리 교회 가서 그곳에서도 참 하나님의 은혜로 새 교인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게 파킹장을 확장하였습니다. 목사로서 영혼구원의 이 소중함을 느끼기보단 성공 사례에 대한 자랑 또 사랑함이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말로 목회자로서 잘 풀리고 잘 나가니까 이런 성공 이야기들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더라고요. 환경이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곳에서 그냥 꺾어서 끝나게 할 수도 있었는데 내가 그리 잘났냐 한번 쓴맛 봐라 해서 목회자로서 그 다음 목회지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목회자로 겪기에는 힘든 이런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님을